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1882년 유럽의 스페인에서 건축을 시작한 건물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건물은 건축 기간만 140년이 넘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정 성당인데요. 이제 이 성당의 6개 중앙탑 가운데 5개가 완성됐고 최종 완공 시점이 2026년이 될 거란 보도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스페인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하고 디자인했다는데요. 그가 사망하던 1926년까지도 교회의 10에서 15%만이 지어졌다는군요. 1930년 스페인 내전 때에는 가우디의 설계와 모형 대부분이 파괴돼 중단됐다가 남아있는 자료와 재구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원래의 디자인을 다시 구성했는데요. 139년 동안 불법으로 지어지다가 2019년에야 바르셀로나 시의회에서 건물 허가증을 발급하는 등 역경을 겪게 됐습니다. 이 건축 기간만 140년이 넘으니 완공을 해도 새 건물은 아닌데요. 오래된 건축 기간이 말해주듯 교회의 규모와 외관은 매우 웅장하고 화려해서 이미 인류 역사에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2010년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축성하기도 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 이름의 의미는요, 아기 예수와 어머니 성모 마리아, 마리아의 남편 성 요셉의 성스러운 가족, 성가정이란 뜻이라는데요. 건물이 완공되면 18개의 거대한 원추형 첨탑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형상이 되는데요. 이들 첨탑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사복음서 저자, 그리고 12명의 사도와 성모 마리아를 상징합니다. 이 성당은 약 13,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데요. 172.5m 높이의 예수 탑이 완공되면 161.53m 높이인 독일의 울름 성당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입니다.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얘기를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예를 들어 닭갈비를 한다면 야채와 고기를 손질을 하고 다른 양념을 만들어서 재우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그걸 기름에 볶아서 하는 그런 순서가 너무 많죠.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미국의 밀키트 산업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와 역사를 현재를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이곳 워싱턴 DC 지금 10월 4일 수요일 오후 3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28도에 화창한데요.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 북한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는데요.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도 북부는 아침까지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린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11도, 최고기온 8도에서 23도 분포 예상합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9도를 예상하고요. 개성은 9도에서 19도, 신의주 7도에서 19도, 중강 3도에서 17도, 함흥 8도에서 23도, 원산 10도에서 22도, 청진 10도에서 18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2도에서 낮 최고 13도를 예상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앞바다 하루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하루 종일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오전에만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결은 하루 종일 2에서 4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3m, 먼바다에서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나요?
네, 유럽연합 EU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이를 위해서 먼저 이들 기술을 둘러싼 위험에 대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를 경유해서 리투아니아로 가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대한 폴란드 내 검역을 생략하기로 이 세 나라가 합의했습니다. 태국에서 드물게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용의자가 14살 소년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래 핵심 기술 보호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계획을 내놨네요.
네, EU 집행위원회가 핵심 첨단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돼서 영내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걸 막기 위한 계획을 3일 발표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를 위해서 먼저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네, 자, EU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핵심 기술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두 네 가지인데요.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AI, 그리고 양자와 바이오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몇 가지를 더 핵심 기술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네, 역시 많은 나라가 최근에 역점을 두고 연구개발에 뛰어든 기술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베라 요우로바 부집행위원장은 기술은 지정학적 경쟁에서 핵심이고 EU는 이 영역에서 경기장이 아니라 직접 뛰는 선수가 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EU 집행위가 이런 기술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들 4대 기술은 기술 보안이나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고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요?
네, 집행위원회는 비교적 개방된 영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정하기 전에 일단 EU 회원국들이 즉각 4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서 가장 민감한 산업들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기업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미 직면했거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위험을 먼저 파악하란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또 이른바 관심 국가들이 만일 이들 기술을 군사적인 목적이나 인권 유린에 사용한다면 이를 수출하거나 공유하는 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방금 관심 국가라고 언급했는데 EU 집행위가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건가요?
네, 집행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위험 평가가 이 특정한 제3국에 집중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EU 관리는 위험 평가는 국가에 구애받지는 않지만 지정학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평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정학적 요소라면은 아무래도 중국을 염두한 말로 들리네요.
네, 이유는 중국이 자국의 안보와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악용할 수 있는 무역, 투자를 보호하는 조처를 개발하기 위해서 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최근에 반복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티에리 브레튼 EU 영내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 해당 조처가 중국을 넘어서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요우로바 부 집행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중국이 중요한 당사자긴 하지만 우리는 국가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하고 유엔 같은 서방 나라들이요. 이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국가 안보랑 또 경제 위협이라고 판단을 하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조처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눈에 띄는 행보를 하고 있죠.
네, 미국은 지난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나 AI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처를 내놨습니다. 미국은 또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의 규제 참여를 끌어내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곧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을 발표할 거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기술 보호뿐 아니라요. 중국과의 그 이른바 디리스킹 문제도 현안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서방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공급망 교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겪은 뒤에 디리스킹, 그러니까 중국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유럽연합이 전기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 회사들이 만든 이 전기차가 EU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국방부는 EU가 조사를 개시하면서 중국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협상을 진행하라고 요구했고 또 충분한 증거나 유효한 협상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 유럽연합이 최근에 기술보호나 디리스킹 등을 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EU 회원국들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EU는 인권이나 국가의 경제개입 문제 등에서 때때로 근본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이 중국이라는 초강대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건 선택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새로운 합의가 나왔네요.
네, 우크라이나, 폴란드 그리고 리투아니아가 최근에 합의한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폴란드를 거쳐서 리투아니아로 보내서 발트해 있는 항구에서 반출할 때 폴란드 안에서 실시하던 검역을 생략한다는 겁니다.
네, 폴란드 안에서 검역을 생략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검역이 없으니까 이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폴란드에서 리투아니아로 더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합의로 자국의 농산물이 더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검역이 모두 생략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 폴란드를 거쳐서 도착하는 리투아니아 클라이페다 항구에서 검역이 진행됩니다.
네, 이 발트해 쪽 항구가 우크라이나가 자국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대체 경로 가운데 하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튀르키예 그리고 유엔을 중재로 러시아와 체결한 흑해 곡물 협정으로 흑해 항구들에서 곡물을 반출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갑자기 이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해서 다시 수출길이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을 다뉴브강을 따라서 루마니아로 보내거나 아니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EU 회원국들로 보내서 그곳에서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폴란드를 포함해서 몇몇 나라하고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몇몇 나라가 이 우크라이나에서 반출된 값싼 농산물이 들어와서 그 나라 농산물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폴란드, 헝가리, 이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게 달라고 EU에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EU가 이 조처를 인정해줬죠?
네, 하지만 지난 9월 중순에 이 조처가 효력이 끝났는데요. 그런데도 이 세 나라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을 금지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반발했고요.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폴란드하고 관계가 나빠진 거죠?
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두 나라 사이가 껄끄러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수입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폴란드와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폴란드를 거치는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들어있는 화물을 아예 봉해서 폴란드 시장에 풀리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바로 리투아니아로 보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합의가 두 나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원래 합의 내용은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을 더 빠르게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곡물 가격을 둘러싼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태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네요.
네, 태국 방콕의 한 유명한 쇼핑몰에서 3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런 총기 사건이 드문데다가 체포된 용의자가 14살 소년으로 밝혀지면서 태국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 이 쇼핑몰이라면은 사람들이 좀 붐비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시안 파라곤이라는 쇼핑몰은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와 아쿠아리움, 영화관, 고급 음식점 등이 입점해 있는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몰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때문에 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사상자들의 신원은 밝혀졌나요?
네, 태국 경찰 당국은 사망자 한 명은 중국인 여성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미얀마 국적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는 태국인이 3명, 중국인이 1명, 라오스인이 1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 중에 일부는 위중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당시 정황 좀 들어보죠.
네, 사건은 3일 오후 4시 30분경에 발생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갑자기 총성이 들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다급하게 출구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하다가 도망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용의자가 10대 소년이라고요?
네, 태국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만인 3일 5시 10분경에 현장 근처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는데요. 이 용의자는 쇼핑몰 근처 학교에 다니던 14살 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용의자가 그 학교 학생이고 경찰에 협조하겠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범행 동기는 밝혀졌나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소년이 병원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걸로 알려져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은 용의자가 누군가 다른 사람 향해 총을 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경찰 조사 후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경찰 당국이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직 10대인 이 용의자가 어떻게 총기를 구매했는지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태국이 비교적 총기 보유율이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네, 태국은 역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총기 보유율이 월등히 높은 나라입니다. 스위스 소재 국제 무기 관련 조사기구인 스몰암 서베이의 2017년도 자료에 따르면 약 1천만 명의 태국인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태국인 100명당 약 15정의 총기를 보유하는 셈입니다.
네, 그렇지만 총기 사건은 드문 편이라고요?
네, 총기 보유율에 비해서 총기 난사 사건은 드문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직 경찰관이 태국 북부의 한 보육원에서 총을 난사하고 칼을 휘둘러서 어린이 22명을 포함해서 37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그에 앞서 2020년에도 한 군인이 총기를 난사해서 29명을 살해하고 약 60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사상자의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태국 정부가 어떤 반응 보이고 있나요?
네, 칸차나 파타라 초크 태국 외무부 대변인은 4일 아직 사건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일부 세부사항은 공유할 수 없다면서 다만 적절한 조처가 취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태국 정부의 우선순위는 태국인과 외국인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앞으로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케빈 맥카시비 하원의장이 전격 해임됐습니다. 미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지난 8월 미국 노동시장에서 구인 건수가 961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에 비해 약 70만 건 늘어난 겁니다. 2021년 미국 내 아동과 청소년 총기 관련 사망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전격 해임됐네요.
네, 미 하원이 3일 맥카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찬성 216표 대 반대 210표로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자, 민주당은 소속 의원 20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들도 8명이 찬성했습니다. 의회에서 하원의장 해임안이 발의된 이후 실제로 투표가 실시돼 해임까지 된 것은 미 의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이날 해임 결의안이 어떻게 해서 표결에 붙여지게 된 건가요?
네. 전날 공화당 강경파인 맷 게이츠 의원이 맥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발의했고요. 이후 하루 만에 표결이 실시된 겁니다. 게이츠 의원은 임시지출안 통과를 문제 삼았습니다. 메카시 의장이 정부의 부분 폐쇄, 셧다운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의 동결 등 내용을 담은 임시 지출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는데 이에 게이츠 의원은 메카시 의장이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과 손을 잡고 있다면서 지난 2일 해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단번에 해임 결의안이 통과될 걸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게이츠 의원조차도 첫 투표에서 과반을 얻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메카시 의장도 뭐 해볼 티만 해봐라라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표결이 후에 메카시 의장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예, 메카시 의장은 나는 내가 믿는 바를 위해서 싸웠다며 나는 계속해서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또 하원 의장을 뽑는데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메카시 의장의 해임 뭐 결국 소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한 건데요. 사실 지난 1월에 메카시 의장이 선출될 때 이미 강경파 의원들의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지난 1월 메카시 의장 선출 투표 당시 무려 14번이나 통과에 실패한 뒤 15번째 투표에 가서야 겨우 하원 의장으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네.
당시 메카시 의장은 의원 단독으로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이 강경파에게 양보를 한 뒤에야 겨우 의장직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자, 이를 두고 강경파 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메카시 의장이 너무 큰 양보를 했다. 이런 지적이 일었고요. 뭐 실제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네. 자, 이번 메카시 의장 해임에서 주목해 볼 또 다른 게 이 바로 민주당의 움직임인데요. 앞서 로이터 통신이 향후 정책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민주당이 메카시 의장을 지원할 수 있을 걸로 분석하기도 했는데 결국 해임안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네요.
맞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보도에서 메카시 의장이 지시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취소하는 등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이 협상의 여지를 넓히기 위해 메카시 의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의 결론은 해임안 찬성이었습니다. 앞서 메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하면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도 합의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은 메카시 의장이 강경파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임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메카시 의장이 해임되면서 하원 의장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요. 누가 임시 의장을 맡게 됐습니까?
네, 공화당의 패트릭 맥힌리 의원이 임시로 하원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맥힌리 의원은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동안 메카시 의장을 지지해 왔습니다.
네. 뭐 임시 하원 의장이니까 일시적으로 대행을 하게 되는 건데 앞으로 새로운 하원 의장을 선출해야 할 텐데요. 언제쯤 선출 투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복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로이터통신에 이 새 하원의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일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임 하원의장에 대한 투표는 11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현재 물망에 오른 사람이 누군가요?
예, 앞서 게이츠 의원이 해임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새 의장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던 이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대표가 4일 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네.
그리고 짐 조던 법사위원회 위원장 역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에 강경파에 속한 마이런 도널드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백악관 입장 들어보죠. 메카시 의장 해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백악관은 의회가 신속히 신임 하원의장을 선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의장직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미국 권력 순위 3위의 주요 인물인 만큼 공석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백악관이 이렇게 새 하원의장이 빨리 결정되길 바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예, 바로 예산안 때문입니다. 의회는 지난달 30일 정부 셧다운 마감 시한을 몇 시간 남기고 극적으로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다음 달 17일까지 45일짜리의 한시적 예산안인데요. 본 예산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네.
자, 이번에 마련된 임시 지출안을 두고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해 결국 하원의장까지 해임해버린 상황에서 공화당이 본 예산안 마련해서 민주당이 쉽게 양보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오는 11월에 또다시 정부 셧다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은 미국의 경제 소식 좀 보겠습니다.
네, 노동부가 3일 미국의 구인 건수 관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구인 건수는 961만 건이었는데요. 다우존스가 전망한 880만 건을 훌쩍 넘은 겁니다. 자, 특히 앞선 7월과 비교할 때 거의 70만 건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일할 사람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네요.
예, 직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낸 구인 건수가 8월 전체 구인 건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중간 규모 사업체 역시 소기업에 이어 꽤 많은 구인 건수를 차지했는데요. 자, 대기업 구인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네, 어느 부문에서 구인 건수가 많았는지 좀 보죠.
예, 가장 많은 구인 건수를 기록한 부문은 전문직 비즈니스 서비스로 50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어 금융 보험 부문에서 9만 6천 건, 주와 지방정부 교육 부문에서 구인 건수 5만 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8월 현재 실직자 한 명당 열려있는 일자리 수는 약 1.5개입니다.
네. 자, 구인 건수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노동시장에서 구인 건수가 많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는 노동 수요가 높다는 것. 다시 말해서 각 사업장에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결국 노동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걸 뜻하는데 자, 노동시장이 과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각 사업장에서는 더 경쟁적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구직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노동시장 과열 상황을 반기지 않는 곳이 있죠.
예,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연준은 특히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노동시장 과열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과열된 노동시장이 물가 상승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노동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임금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는데요. 자,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올라간 임금 때문에 수익이 줄어드는 걸 메꾸기 위해 상품 가격을 올리게 되고요. 이것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게 연준의 판단입니다.
네, 지난해 그런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죠.
맞습니다. 지난해 6월에 연간 물가 상승률이 9%를 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3월 구인 건수를 보면 1,200만 건이 넘기도 했습니다. 자, 구인 건수는 이후 줄었다가 늘기를 반복했고요. 지난 4월 1,000만 건대에서 5월에 900만 건대로 내려온 이후 1,000만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8월의 구인 건수는 앞선 석 달 연속 줄어든 뒤에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어서 연준이 이번 자료에 대해 좀 경계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8월 연설에서 과열된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반응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연준의 통화정책 발표는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통화정책은 연준의 통화정책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FOMC에서 정합니다. 자, FOMC 회의는 1년에 총 8차례 열리는데 가장 최근 회의는 지난달 열렸고 여기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입니다. 자, 다음 FOMC 회의는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데요. 금리 인상 여부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치가 나왔네요.
예, 미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총기 살인과 자살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2021년 통계인데요. 자,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어린이가 총기로 죽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아동, 청소년 사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동차 사고와 암으로 인한 사망 건수를 제치고 2021년 아동 사망의 약 19%가 총기 관련이었습니다.
네, 자, 자세한 수치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는 어떻습니까?
네, 2021년 1세에서 18세까지 연령의 어린이와 청소년 총기 살인 사건이 2,2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2020년 사망자 2,000건을 돌파했습니다. 1,139건을 기록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사망자 수가 두 배나 늘어난 겁니다.
네.
이 방금 말씀드린 수치는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건수를 집계한 거고요. 자, 의도치 않은 총기 사고로 사망한 아동과 어린이는 2021년에 1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총기를 이용한 자살 수치도 같이 보죠.
예, 스스로 총구를 겨누고 생을 마감한 아동 청소년은 2021년 1,0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초기인 2020년에 비해서 11%가 증가했는데요. 556건을 기록한 2010년과 비교하면 역시나 두 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인종별로 봤을 때 총기에 노출된 위험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특히 흑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른 인종의 어린이보다 총기 관련 사망으로 인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흑인 어린이 10만 명 가운데 17명이 총으로 사망했는데요. 자, 백인 어린이는 10만 명 중 약 3명, 아시아계 어린이는 1명 정도였습니다.
네, 종종 학교에서도 총기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내 총격 사건이 이 수치에 영향을 미친 건지 궁금하네요.
예, 학교에서 발생하는 총격 사건은 아동과 청소년 총기 사망의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CNN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면서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학교 총기 사건으로 인한 아동 청소년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텍사스 UVD 소재 롭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당시 사건으로 19명의 학생과 교사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네, 자, 올해 미국 학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은 얼마나 되나요?
네, 올해 9월 28일을 기준으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총 37건, 대학 캠퍼스에서 17건 등 적어도 54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최소한 27명이 목숨을 잃었고 55명이 다쳤습니다. 자, 별개로 전반적인 대규모 총격 사건도 올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년도 수준을 벌써 앞질렀는데요.
네.
미국 내 총격 사건을 기록 보관하는 비영리 단체 총기 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500건 이상의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2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주별로도 학교 총격 사건을 낸 통계 자료가 있네요.
네, CNN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자료를 기반으로 미 남부 일부 주에서 학교 총기 사건율이 높게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자, 텍사스 주에서 50건의 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조지아, 테네시,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엘라베마 순으로 학교 총격 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구 대비 학교 총기 사건 건수를 가지고 낸 통계 자료에서는 총 5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워싱턴 DC가 인구 10만 명당 0.7건 이상으로 개선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백악관이 총기폭력 예방국 출범 소식을 알렸죠.
예, 백악관은 지난달 21일 성명에서 백악관 내 총기 관련 전담팀인 총기폭력 예방국을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이런 기구가 만들어지는 건 처음이라는 게 백악관 설명인데요. 총기폭력 예방국의 스테파니 펠드먼 국장은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총기 규제법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총기 규제법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순서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부통령입니다. 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해 다양한 역할을 맡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부통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oday, John Fitzgerald Kennedy lives on in the immortal words and works that he left behind.
1963년 11월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은 의회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 당시 린든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부통령이 상원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원 표결 결과가 찬반 동수일 때 결정표인 한 표를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연방헌법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부통령은 상원에서 투표권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각주 선거인단 표를 모아 집계하고 대통령 당선인을 최종 공포하는 절차도 진행합니다. 현재 부통령은 대통령의 중요한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1789년부터 오랫동안 부통령의 주 임무는 상원을 주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통령직의 성격은 주로 입법부 관련 직이었던 것에서 20세기 중반 행정분의 직책으로 극적으로 변합니다.
The country needs every ounce of its energy to restore itself. The cost of government all assessed upon the people.
워런지 하딩 대통령 재직 기간 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 부통령은 대통령이 강요회의에 초청한 최초의 부통령입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들이 입법 과제 수립에 점점 더 열중하는 가운데 부통령들에게는 행정부 안에서 추가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부통령들은 연방의회에서 행정부를 대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합니다. 또 외국에서 미국 정부의 고위급 대표로 활동하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른 많은 역할도 수행합니다. 린든 존슨 부통령 때부터 모든 부통령은 백악관 옆에 있는 행정동에서 넓은 공간을 사용하며 그들의 영향력과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참모들과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1969년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부통령에게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부여하고 사상 처음으로 백악관 안에 부통령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시기 월터 F. 먼데일 부통령은 대통령 조언자로서의 부통령 역할을 크게 확대했고 대통령과 매주 오찬을 함께하는 전통도 만들었습니다. 이후 미국 부통령들은 계속 행정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부통령 지위와 역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 사회 단면을 여러 방면에서 바꿔놨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가정이 늘어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집에서 요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집밥 경제, 그중에서도 특히 몇 년 사이 크게 성장한 밀키트 산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야기한 미국의 식생활 변화. 지난 2020년 초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현대사회에 전례 없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한창 심각할 때는 도시 전체가 폐쇄되고 이동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죠.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산업이 큰 피해를 봤는데 요식업이 대표적입니다. 당시엔 이 폐쇄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식사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게 여겨진 것이 없었죠. 사람들이 식당에 가지 못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집에서 요리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된 식사 장소가 식당에서 집으로 변한 겁니다. 3년여 동안 이어진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일주일에 집에서 5번 이상 요리를 해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는 10명 중 약 3명이 그렇게 한다고 답했는데 팬데믹 이후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 바뀐 분위기에 더해서 치솟는 물가로 소비자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 역시도 사람들이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추세가 이어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인들 집에서 요리하는데 얼마나 쓸까요? 미국인들이 요리하는데 얼마나 쓰는지 보기 전에 미국인들이 집에서 해먹는 가장 대표적인 요리는 뭔지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음식은 바로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는 구운 빵 사이에 소고기나 닭고기 그리고 여러 채소와 함께 소스 등을 넣어서 먹는 고기 겹빵을 말합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해먹는 또 다른 음식은 메쉬드 포테이토, 그러니까 으깬 감자입니다. 감자튀김과 그릴드 치즈도 빠지지 않는 음식인데요. 그릴드 치즈는 빵 사이에 치즈를 넣고 구워낸 음식입니다. 그럼 미국인들은 식재료를 사는데 얼마나 쓸까요?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한번 식료품점에 들릴 때 쓰는 평균 비용은 약 $155라고 하는데요. 한 달에 평균 8번 정도 이 식료품점에서 장을 본다고 하니까 한 달에 $1,240가 드네요. 집 요리의 동반자, 밀키트. 집에서 요리한다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밀키트 산업입니다. 밀키트란 식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밀에 묶음을 뜻하는 키트를 합친 것으로 식사 묶음 정도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미국의 대표적인 밀키트 기업 헬로프레쉬의 설명 들어볼까요?
It's seasonal and delivered straight to your door. You can choose from 20 different meal options.
음식 재료가 집으로 바로 배달되는 서비스란 건데요. 20가지 다른 선택지가 있고 메뉴마다 딱 필요한 재료가 정량이 준비돼서 집으로 배달되는 서비스란 설명입니다. 자, 한국 음식을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돼지고기 볶음을 해먹는다고 해볼게요. 어떤 식재료가 필요하죠? 돼지고기와 양파, 대파, 설탕, 고춧가루, 그리고 다진 마늘, 간장 등의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리를 하려면 마트에 가서 각각 필요한 식재료를 사와서 요리해야 하는 건데요. 밀키트 서비스는 한 메뉴를 주문하면 이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와 함께 조리법까지 담아서 집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미국에서 밀키트 산업은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산업은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미국에서 밀키트 산업 규모는 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해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 성장한 건데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6% 성장했습니다. 밀키트 직접 시켜볼까요? 앞서 언급한 헬로프레쉬를 비롯해서 홈셰프, 에브리플레이트, 블루 에이프런 등 미국에는 많은 밀키트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한 곳인 헬로프레쉬에서 주문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이 헬로프레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요. 메뉴 계획을 선택합니다. 고기와 채소가 같이 들어간 메뉴인지 아니면 채소 위주의 메뉴인지 혹은 이 조리 시간이 짧고 쉽게 조리 가능한 메뉴인지 등 그 6개 항목을 정할 수 있게 해뒀네요. 식사할 인원을 선택하고요. 일주일에 몇 번 받아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4인 가족이 일주일에 2번 받아보는 것으로 선택하니까 약 $90가 나오네요. 고기와 채소가 같이 들어간 항목을 선택하니까 주별로 가능한 메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치킨, 소세지, 파스타도 보이고요. 치즈버거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로는 마늘 버터 소스에 볶은 이 새우 파스타와 호박, 토마토, 피자 등이 보이네요. 저는 첫 배달로 치즈버거와 새우 파스타를 선택했는데요. 주문하면 이틀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자, 주문한 음식이 배달됐습니다. 자, 큰 상자가 배달됐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박스 안에는 메뉴별로 봉투가 나뉘어서 재료가 담겨있네요. 먼저 치즈버거입니다. 양파와 감자, 빵, 고기, 그리고 마요네즈와 케첩 등의 소스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봉투도 볼까요? 자, 다른 봉투에는 스파게티 면과 새우, 그리고 레몬과 마늘, 파마산 치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조리법.
조리법도 들어있네요.
조리법에는 조리 순서대로 방법과 사진도 같이 첨부되어 있어서 따라하기 쉽게 제작도 있습니다. 밀키트에서 빠지지 않는 한식. 미국 대도시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VOA가 있는 워싱턴 DC에 인접한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도 한인들이 많은 지역 중 한 곳인데요. 한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들어서 한식 전문 밀키트도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 한식 전문 밀키트 업체 중 한 곳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주 한식 메뉴가 바뀌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반찬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차돌 육개장과 차돌박이 대추 전골,
고맙습니다.
또 마포 돼지갈비와 함께 치킨 데리야끼, 고등어 조림, 크림 파스타, 김치전과 무생채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8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비용은 $145입니다.
또 다른 한식 전문 밀키트 홈페이지도 들려볼까요? 이 업체는 한번 주문하면 여러 메뉴를 한꺼번에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원하는 메뉴를 받아볼 수 있네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삼겹살 볶음이 $17 하고요. 궁중떡볶이는 $18입니다. 떡만둣국은 $19, 그리고 닭볶음탕은 $17 하네요. 한식 전문 밀키트 사업을 하는 맥스 씨는 이 한식 반찬 사업의 경우 서양식과 비교했을 때 확실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그냥 구워서 끝나는 거지만 한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닭갈비를 한다면 야채와 고기를 손질을 하고 다른 양념을 만들어서 재우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그걸 기름에 볶아서 하는 그런 순서가 너무 많죠. 서양식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밀키트라는 게 손님들이 조금은 식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장 보고 손질하고 이런 시간을 확 줄여주는 거죠.
최근 몇 년 사이 밀키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 일상생활이 시작되면서 산업이 정체 국면을 맞았고 여기에 물가 상승 등의 위기 요인 등이 더해져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이 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시범적으로 시켜본 밀키트 있었죠? 제가 직접 요리해서 제 가족에게 대접했는데 과연 맛은 어땠을까요? 함께 식사한 가족이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줬는데 그만하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집밥 경제, 특히 밀키트 산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충 그쯤 된다는 표현,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met Amy's new boyfriend?
Yeah, I saw him at David's birthday party.
I heard he's very handsome. Do you know how old he is?
He looks 40 years old, give or take a few years.
Really? I heard he's much younger than Amy.
It's hard to tell sometimes. He has that mature vibe. Anyway, that's a really nice coat. Did you buy it in Korea?
Yes, I've been wearing this coat for 20 years, give or take.
It looks brand new.
제가 에이미의 새 남자친구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존에게 물었더니 대략 40살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He looks 40 years old, give or take a few years. Give or take.
조금 더하거나 빼거나 아주 작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이죠.
He looks 40 years old, give or take a few years.
그는 대략 40살 정도로 보입니다.
Give or take a few years.
몇 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겠다, 그런 말이죠.
I've been wearing this coat for 20 years, give or take. I've been wearing this coat for 20 years, give or take.
나는 이 코트를 20년 정도 입었습니다.
Give or take.
거의, 대략, 다른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죠.
About, approximately, roughly, odd.
오늘 대화에서는 40살 정도로 보인다.
Give or take.
Give or take으로 표현했습니다.
He looks 40 years old, give or take a few years. He looks about 40 years old. Approximately 40 years old. Roughly 40 years old. He's about 40 odd years old. Give or take.
거의, 대략, 대충.
Give or take.
자, give or take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met Amy's new boyfriend?
Yeah, I saw him at David's birthday party.
I heard he's very handsome. Do you know how old he is?
He looks 40 years old, give or take a few years.
Really? I heard he is much younger than Amy.
It's hard to tell sometimes. He has that mature vibe. Anyway, that's a really nice coat. Did you buy it in Korea?
Yes, I've been wearing this coat for 20 years, give or take.
It looks brand new.
대화 해석해보죠.
Have you met Amy's new boyfriend?
에이미의 새 남자친구 만나봤어요?
Yeah, I saw him at David's birthday party.
네, 데이빗의 생일 파티에서 봤어요.
Do you know how old he is?
그의 나이를 알아요?
He looks 40 years old, give or take a few years.
대충 40살 같이 보여요.
Anyway, that's a really nice coat. Did you buy it in Korea?
그건 그렇고 코트가 멋진데요. 한국에서 샀나요?
Yes, I've been wearing this coat for 20 years, give or take.
네, 이 코트는 대충 20년 정도 됐어요.
It looks brand new.
새 것 같습니다.
Brand new.
새 것, 신제품, brand new라고 합니다.
This coat is brand new. It's brand new.
오늘 대화에서는 신상이 아니라 20년 정도 된 코트죠.
I've been wearing this coat for 20 years, give or take.
이 코트는 대충 20년 정도 입었어요.
Give or take.
대충, 대략, give or tak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met Amy's new boyfriend?
Yeah, I saw him at David's birthday party.
I heard he's very handsome. Do you know how old he is?
He looks 40 years old, give or take a few years.
Really? I heard he's much younger than Amy.
It's hard to tell sometimes. He has that mature vibe. Anyway, that's a really nice coat. Did you buy it in Korea?
Yes, I've been wearing this coat for 20 years, give or take.
It looks brand new.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give or take
대충 대략
give or take
give or take을 사용해서 대화 만들어 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